에베소서 3장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은 그 안에서, 오직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교회는 천사들도 알지 못했던 그런 비밀의 주인공들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주인공들을 지금도 천사들이 구부리고, 파라퀴토라고 그랬죠? 구부리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하나님과 세상과 천사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까? 구부리고 보고 있다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을 지금 구부리고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사셨어요, 한주 동안? 그냥 말씀은 말씀이고, 사는 건 사는 거고,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신비주의나 또 기적지향주의 같은 것들이 주장하는 엉뚱한 것들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했어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기독교는 신비주의를 지향해야 하며 기복주의를 배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넘어갈 것입니다. 지난주에 설명한 것 가지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 다음 주두 주에 걸쳐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적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무언가, 그리고 은사 중에 방언이나 예언까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체험의 종교. 어떤 의미로는 맞는 소리예요. 그러나 그 체험은요, 신비적인 것이나 어떤 기적적인 것의 체험이나 자기의 소원이 척척 이루어졌던 것에 대한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체험의 종교라고 했을 때그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기독교의 그 체험은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평안한가에 대한 체험이에요. 여러분, 체험을 엉뚱하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아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전히 난 이렇게 평안하고 내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는가에 대한 체험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 보세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신방 가보면 집에다가 이 표구를 해갖고 걸어놓는 그런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감옥 같은 그런 고난과 배고픔과 비천도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지, 예수 믿으면 기도만 하면 척척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은 기분이나 느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확한 교리의 이해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만 말미암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드렸죠? 혹시 여러분 조선소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배를 만드는 조선소. 거기 가면은 그 배를 만들 어마어마한 이 철강 더미들이 쌓여 있어요. 그것만 보고 또 그것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배를 보면 이게 도저히 물에 뜰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어떻게 물에 뜰까? 안뜰 거야라고 하지만, 우리는 물리 시간에 부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죠? M=FG. 그래서 부력. 물속의 물체는 그것이 밀어낸 물의 양만큼 가벼워진다. 그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다가 딱 놓으면은 금방 알게 되는데, 그냥 저건 안 돼. 비행기 만드는 데 가서 이게 어떻게 또이 무거운 게? 막 들어보면서 말이죠. 어휴, 도저히 기분상 이건 안뜰것 같아. 느낌으로는 이건 도저히 못뜰 거야 라고 하지만, 우리는 정확한 부력 계산을 해보면 아, 이건 뜰 거야 라고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이 기분으로, 느낌으로 하다 보면은 그런 오류를 범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신앙을 기분이나 느낌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이 인류의 역사가 기분이나 느낌으로 그렇게 경륜되어져 왔다면 비행기나 자동차나 배 같은 거는 만들어질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정확한 공식과 정확한 법칙에 의해서 경륜되어져 왔기 때문에 그러한 문명의 발전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도 기분이나 느낌을 가지고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신비적인 체험이나 기복적이며 주술적으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켰고 사도들도 기적을 일으켰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 병도 물리쳐 주시고 물질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그래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병을 낫게 해주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공언하며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한 국어사전의 개념의 행복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우리의 개념과는 아주 다른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복입니다. 그리고 기적은 절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음도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공부해 봤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여러분이 그 기적의 의미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면 그 엉터리 같은 신비주의나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행한 기적의 내용은 제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왜 그런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은 예수님의 신적 기원과 예수님의 하실 일과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이 표적이라는 것이 사인이라는 단어라고 그랬죠? 뭔가 가르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6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내가 일으키는 이 이적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 모든 이적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걸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이것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거는 제가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중에 딱 7개만 등장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많은 일들을 간추려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어요. 어떤 목적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라면 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쳐주셨겠어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죠. 그냥 딱 서서 세상의 모든 병 걸린 자야 다 나아라 그러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그러셨냐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시라면 예수 믿으면 다 병이 나야 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부터 하셨을 거 아니에요. 다 나아라 그러셨을 거 아닙니까? 왜 안 그러셨냐 말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왜 이 7개만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냐 말이에요. 차근차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처음 나오는 기적이 뭐죠? 가나의 혼인잔치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첫째 날 빛이 오시고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1장에서 완성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오시고 둘째 날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건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 위에 물 아래 물이 갈린 거 둘째 날 일이라고 그랬죠? 모르시는 분은 그냥 넘어가시고 전에 테이프를 다 들으세요. 셋째 날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열두 제자를 모으시죠. 그죠? 창세기의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틀에다가 채우는 사건이었잖아요. 그 창세기 1장을 요한복음에서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창세기의 그 얘기는 이 이야기를 한 거야 라고 지금 이루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을 하셨죠.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일곱째 날 뭐 하세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것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맥을 같이 하는 거란 말이죠.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뭡니까? 여섯 개의 비어있는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가득 채우고 그것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죠? 그 물 항아리는 뭐에 쓰던 거죠?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몸을 씻던 거예요. 그게 비어 있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갖다가 물을 채우시고 포도주로 만드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없자 그 잔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잔치가 이제 곧 파하게 됐어요. 잔치가 잔치답지 못하게 되었었죠. 그때 예수님이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공급하심으로 해서 그 잔치가 비로소 잔치가 되는 거. 유대인들의 그 형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외식 그런 것으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이 천국 잔치는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보여주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그 이야기예요. 단순히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적의 본질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표적이 뭘 나타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 말은 그 이적은 단순히 세상의 잔치를 흥겹게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시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 기쁨과 풍성이 오게 될 것을 사인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적이 뭡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두 번째 이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게 될 천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그 질병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참 천국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더니 참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이 오셨더니 그 질병이 다 물러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질병이 왜 생긴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인간이 타락한 결과 질병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영원히 공급해 주시는 그 바라크, 그 복을 받아서 충만한 행복으로 살 수 있게 됐는데 죄를 짐으로 해서 타락을 함으로 해서 이 바라크, 복이 끊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죽게 됐어요. 그죠? 그 죽음의 상징이에요. 이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력이 부족한 상태가 질병이라고요. 그걸 죽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교회론 아홉 번째 거 들으시면 돼요.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딱 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타락 단절로 말미암아 생긴 그 질병이 싹 물러가 버리더라. 그걸 보여주시는 게 질병의 치유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병이 다 난다? 천만에요. 예수 믿으면 병이 오히려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거룩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병에 던지실 수도 있어요. 전쟁과 기아에 던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저급한 것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어요. 이 시대는요. 세 번째 이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라면 왜 베데스다 못가에 그 수많은 병자들을 짱 다 고쳐주시지 않고 그 중에 한 명만 고쳐주셨을까요? 자,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은 우리 죄인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 해서 우리는 그러한 영적 불능자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일어설 수조차도 없는 자인데 우리는 소경이여 절름발이여 혈기 마른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복음의 시놉시스라 말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는 것은요.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번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 내용만 갖고 제가 한 네다섯 번을 설교한 것 같은데 제가 새벽 기도 때 설교한 거랑 평소에 설교한 거랑 지금 막 헷갈려가지고 새벽에도 많이 했어요.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참 생명의 떡이시며 그 떡으로만 우리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복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굳이 오병이어를 가져오라고 하셨을까요? 그냥 다 배고프고 있으면 예수님이 배불러라 그러면 배 싹 부를 수 있잖아요. 왜 꼭 뭘 갖고 와서 그걸 만들어서 나눠줘요? 왜?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야, 배불러라 그러면 순식간에 배부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를 갖고 왔죠? 그것도 이어, 물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그랬다고요. 옵사리온이라는 것은 요만한 간장이나 뭐 소금 같은 거에 절여갖고 간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토막, 요만한 거. 보리떡 다섯 개, 두 토막. 옵사리온. 그건 뭐냐면 빌립이 분명히 계산을 했어요. 이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 월급이에요. 거의 1년 월급. 그것 갖고도 모자랍니다. 조금씩만 줘도 모자랍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을 해놨는데 거기다가 그 200데나리온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물고기 두 토막 옵사리온하고 떡 다섯 개를 딱 갖다가 이렇게 비교해서 올려주시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다. 하늘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기적이 무리를 거르신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은 네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연결이 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immediately 그러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즉시, immediately 막 몰아가고 계신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나자마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지금 보내고 계세요. 날은 이미 저물었고 밤이 되었다로 그러죠? 제자들은 이미 십여리를 갔다 그래요. 십여리 하면은 4km가 넘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반대편에서 역풍이 불었어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그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아네모스 에난티오스라는 말이거든요. 그게 역풍. 반대편에서 오는 바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역풍이 부니까 제자들이 괴로워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에이도 그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오셨다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이 됐어요. 바다에 풍랑이 일고 있어요. 근데 4km 저 멀리 있는 배가 보일까요? 근데 봤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보셨다 그래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어깨에 힘이 들어간 제자들에게 뭔가를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황급히 바다로 내모신 거예요. 당시 한 부락의 인구가 평균 한 3천 명이었대요. 다 합쳐봐야. 근데 거기에 한 2만 명, 어른만 5천 명이니까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6개, 7개 부락의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렇게 모여있는 데에 예수님이 한 구석에서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다고요. 나눠줘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떡이, 그 고기가 어떻게 왔는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 가장 정확하게 그 기적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떼주면 또 있고 떼주면 또 있고 한 거예요.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갔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역풍 속으로 지금 집어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불가능함, 하나님의 전능함,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힘으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태워서 딱 보내시고 예수님이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여기에서 지켜봤다, 에이도라는 것은 알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이 지켜보았다라는 뜻뿐만이 아니라 그 배에 같이 타고 가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역풍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다 그래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내는 동안에 수많은 내적, 외적 역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문제들에 노출이 돼요.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속을 썩이기도 하고, 또 병이 들기도 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끊임없는 외풍에 시달려요. 그리고 내풍에도 시달리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죄에 대한 욕구, 모난 성격, 불만, 불안, 우울, 근심, 염려, 욕심, 계속해서 우리를 거스르는 내풍과 외풍에 시달리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시고 이미 아시고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이 기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15절 보세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볼게요.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속 같은 곳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16절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형질이 이미 갖추기도 전에 그때부터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한 날이 한 날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스케줄 되었다라는 거예요. Living Bible 보면은 스케줄 되었다고 그래요. 이미 이사야서 41장 10절 보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서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를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풍랑 속에 함께 계시다고요. 그런데 함께 있기만 하면 뭐래요?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고 하는데 그분은 바로 그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피조 세계에 제한된 인간은 자연 법칙을 거스릴 수가 없어요. 자연을 창조하시고 법칙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 법칙으로 이 우주를 운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만드시고 그 법칙에 스스로를 매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걸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에 매이세요. 그걸 우리가 공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 자연 법칙을 유보하신다고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기브온 민족하고 전쟁을 하다가 막 이기려고 그러는데 해가 지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섰어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에게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해시계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만들었어요. 자연 법칙을 초월한 것이죠.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건 뭐예요? 질량불변의 법칙을 초월한 거예요. 무리를 걸으신 건 뭡니까? 만유인력을 초월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 십리 밖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입으니까 막 뛰어갔겠어요. 이렇게 벌써 다 빠져 죽죠. 한 시간 걸려요. 십리 뛰려면. 어떻게 오셨을까요? 공간을 초월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 자연을 초월하시는 그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죠. 마가복음 6장 48절 보세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니 와갖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네? 왜 와갖고 지나가시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왜 성경이 그런 표현을 쓸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곳이 몇 군데 나와요. 그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딱 나가자마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그런다고요.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며 예수님의 영광입니까? 십자가에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났어요. 죄는 그렇게 저주하여 죽여버릴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이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타났죠. 창세기부터 약속해 오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장면이니까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거기에 나타났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드러난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출애굽기 34장 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똑같은 단어예요. 지나시며, 모세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지나가신다고요. 이야기하시는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신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쓴다 말이에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똑같은 단어죠.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왜 역풍이 부는 풍랑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역풍이 부는 현장에, 풍랑의 현장에 나타납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 그리고 죄로 인한 그런 고통은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뭐든지 다 잘 되고 여러분이 정말 만족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신다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한테는요. 여러분의 역경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고요. 우리의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풍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더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의 상황,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 아, 내 삶에는 왜 이렇게 역풍이 불고 왜 이렇게 풍랑이 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아니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그 상황을 풀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드러난 게 어디죠? 에스겔서하고 이사야서 아니에요? 이사야서 먼저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장 1절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조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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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우시야 왕이 죽고 유대가 영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아주 위기 상황을 맞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에스겔서 1장 26절 보세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모조리 끌려가고 처참하게 황폐하게 된 상황에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역풍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20세기의 그 위대한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인 랄프 카이퍼라는 사람이 아주 눈이 나빴다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자가 눈이 나쁘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이에요. 공부할 때도 힘들고요. 설교를 할 때도 힘들어요. 저도 요즘 잘 안 보여가지고 하다가 어디하나 이렇게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거의 1년 365일을 설교를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원고를 이렇게 들고 읽으셨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게 가오가 안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좀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보고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눈 좀 고쳐주십시오. 눈 좀 고쳐주십시오. 십수년을 기도를 했는데 안 나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어느 날 요한복음 14장을 묵상을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카이퍼야, 네가 눈이 완전하게 고쳐지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이 네 삶에 드러나는 것과 너는 어떤 것을 더 원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랬더니 금방 마음속에 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은 지금 네 삶 속에서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데 너는 왜 자꾸 그것을 마다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라면 하나님 이제 제가 이 눈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대요. 눈 좋아지게 해달라고. 바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그 유명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아래 놓은 죄인들 그거 설교하실 때 시급 불 하나 들고 이렇게 읽었대잖아요.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죽을 때까지 눈 나쁘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삶 속에서 나타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진화론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진화론이 뭡니까? 적자생존. 뛰어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기어 올라가려고 난리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커져야 돼요. 더 많아져야 돼요. 뭔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진화론이에요.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창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목적이 있으셔서 이렇게 이렇게 가난한 자, 뚱뚱한 자, 잘생긴 자, 못생긴 자 그냥 다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게 창조론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진화론을 배격한다 이러면서 왜 진화론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 상황 속에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면서요. 그러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리스도인 아닌 자들이, 그분의 종이 아닌 자들이 아각거리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리고 여섯 번째 기적이 소경으로 난 자가 보게 되는 이적이에요.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나오죠. 그런데 주님은 그 소경이 왜 소경이 된 것이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지금 지나가고 계신지 안 지나가고 계신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에 이겨서 그 소경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흉측한 눈에다가 진흙을 침으로 이겨갖고 그 눈에다가 또 발라요. 그게 뭐예요? 왜 그렇게 일하시냔 말이에요. 그냥 나라 그러면 되지. 흙은 뭡니까? 인간이 흙으로 지어졌어요. 티끌로 지어졌죠.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하고 인간은 저주받은 흙이 됐어요. 예수님은 그 저주받은 흙 위에다가 예수님의 침을 섞어서 그 흙을 이기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저주의 흙과 이겨지시는 거예요. 진 이겨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흙인 저주받은 인간의 눈에, 죄인의 눈에 발리우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다고요. 그 저주받은 흙이 되셔서 실로암 물에 예수님이 씻겨 내려가니까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은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진흙과 실로암 못이 효험이 있는 줄 알아요. 그 후로 아마 열심히 이겨가지고 가서 닦아봤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왜? 그래요. 백보 양보해서 병 고치는 자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어깨에 힘을 주고 다녀요? 왜 수십억, 수백억 되는 재산을 모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시대도 똑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실로암 못과 진흙에 불과한 그런 도구들이에요. 설사 있다고 쳐도. 근데 왜 그 사람들에게 영광이 돌아가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알면 이 시대가 얼마나 우스꽝스럽게 가고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지 금방 아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적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입니다.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3절 보십시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이 사건 역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죄인들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되는 최종적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나머지 그 이적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해주는 거예요. 이거였다. 요한복음의 기적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각 기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기원과 그분의 하실 일과 십자가와 복음이 상징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의 기적을 몇 가지만 보자고요. 마태복음 8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좇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신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문둥병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민수기 1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표준 세번역으로 볼까요? 미리암을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은 채 죽어 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두지는 마십시오. 이렇게 문둥병을 죽음으로 생각했다고요.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문둥병자에게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시죠? 구약에서 문둥병자가 정하게 되는 장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둥병자가 정하게 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 14장 2절로 가보세요. 문둥 환자의 정결케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문둥병 환처가 나왔으면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명하여 정한 산새 두 마리와 살아있는 새라는 말이에요.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죽이고 다른 새는 사한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 피를 찍어 한 새를 죽이고 그 새 피를 살아있는 새의 날개에다 찍어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일곱 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산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7일을 거할 것이요. 7일 만에 그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레위기 율법에 문둥병이 정결케 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살아있는 새 두 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다른 새의 날개에 묻히고 그 새를 날려버리는 의식을 하죠. 죄가 죽고 그 죽은 자의 생명을 산 새에 묻혀서 자유롭게 날려보내는 거예요. 다른 새가 살기 위해서 한 새가 죽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문둥병자를 고치시면서 깨끗하게 죄지어다. 지금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문둥병자로 대표되는 저주받은 죄인의 죄를 사여주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네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해서 모세가 명령한 것을 바쳐라 그러죠. 그리고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여라 그럽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그러한 의식을 행하던 제사장들과 참 제사장이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교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굳이 모세가 명령하는 것을 갖다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행하던 그 산 새를 죽여서 그 피를 다른 새에 발라 날리던 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십자가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는 장면도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좇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낫게 하시는 것을 잘 보시면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서 네 하인을 고쳐주리라 하니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디서 본 장면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보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죠. 그리고는 자기도 부하가 있어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며 하라 하면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에도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백부장이 잘 보시면요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낫게 하겠다는 목적보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그것에 따르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대로 만족할 것이고 낫게 해주면 그것으로 또 감사하고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내가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런 말을 거기다 싹 삽입을 하신단 말이죠.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와서 천국에 앉을 것이고 율법과 혈통의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의 믿음을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이 백부장은 그 은혜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이적은 은혜로 얻는 구원과 행위를 의지한 외식을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기적은 이러한 메시지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병이 났고 귀신이 쫓겨가고 그런 거에
초점이 없어요.
마가복음 8장 22절 보세요. 이제 마가복음의 기적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우러러보며 가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에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자, 유일하게 예수님이 두 번 손대시는 장면이죠. 자, 이게 어디에 붙어 있는 구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7병 이어로 4천명을 먹이시자 바리새인들이 득달같이 달려와갖고 또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탄하시죠. 누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한탄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더러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은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신 것을 경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해로운 죄를 가리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민속 메시아 사상,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다시 화려한 다윗 왕국을 재건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라면 그에 걸맞는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요구한 거예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표적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요구한 그런 표적과 예수님이 지금 의도하시는 이 표적은 뭔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대는 바리새인들의 그 표적을 구하고 있다니까요.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표적은 예수님께서 절대 보여주시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그들이 요구하신 표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런 잘못된 메시아관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빵을 한 개밖에 안 갖고 와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거 봐, 왜 빵을 한 개밖에 안 갖고 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시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리고 붙어있는 게 이 소경을 고치시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5병이어로 7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신 것은 진짜 영적인 그 굶주림, 정말 그 영적 굶주림을 해소하실 분은 바로 하늘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계속 제자들까지도 떡떡 그러고 있으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시면서 지금 이 소경을 데려다가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왜 한 번에 안 고쳐주시느냐? 눈을 조금 떴는데 희미하게 보여요. 제자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면서 그걸로 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안수해주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네, 기적에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도 역시 demon possession, 귀신들의 소유, 마귀들의 소유였던 죄인들, 바로 우리들을 예수께서 건져내셔서 제자를 삼으시는 복음에 대한 진술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쳐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분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묘사를 잘 보시면 그 사람은 옷을 벗고 있었어요. 나중에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죠. 그게 죄인들의 공통점이에요. 죄인들은 그런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심지어 그걸 자랑삼아 얘기해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보면요. 모여 앉아서 자랑하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을 사기쳤나. 옛날에 얼마나 자기가 싸움을 잘했나. 얼마나 비싼 물건을 도둑질했나.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때렸었나. 얼마나 많이 사람을 죽였나. 이런 걸 자랑한다니까요. 어떻게 아는지는 제발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 걸 자랑해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거라사 광인은 죄인들인 우리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가운데 살아요. 그럼 무덤에는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무덤에서는 사람 썩는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자기들의 의만 드러내는 썩어가는 시체들 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죠? 쇠사슬을 끊어내는 힘이 있죠. 아무도 그를 제어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 죄인들은 힘이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지식, 자존심, 야망 이런 것들이 죄인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죄인들은 그것을 자기만을 위한 힘으로 쓰죠. 그런데 그 힘은 자신을 파괴해가는 힘입니다. 5절에 보시면 늘 소리 지르며 그 힘으로 돌로 지 몸을 상하게 하고 있더라 그러죠. 제가 앞서 열거해드린 돈, 권력, 명예, 지식, 자존심, 야망, 이딴 힘,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이 문명이라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합니까, 여러분? 네, 이 거라사 광인의 모습은 바로 이 타락한 인간, 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이외에 자신이 힘이라고 여기고 있고 자신의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맡기고 있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다 마귀의 속임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힌트해 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 광인 그렇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것을 다른 말로 우상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우상에게 자기의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맡겨버리는 것, 하나님 이외의 다른 힘에 자기의 존재의 안전과 행복을 맡겨버리는 것, 그것을 우상을 섬긴다고 하고 그런 자들을 우리가 무덤 사이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5장 1절 보십시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좇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복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리켜서 무덤 사이에 사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고요. 어디서 봤죠?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바알을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는 바로 세상의 가치인 우상 속에서 그것이 진짜 가치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데몬 포제션, 마귀에게 붙들린 자에게 예수께서 오시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 귀신들을 어디다가 몰아넣으십니까? 돼지떼에다가. 그리고 바다에다가 수장시켜버려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죠.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를 바다에 다 수장시켜버리잖아요. 애굽은 뭘 상징하던 거였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매력이었어요.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이었죠. 그것을 바다에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태 잘못 알고 있어서 우리의 힘과 가치라고 여겼던 그런 것들을 다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왜 하필 돼지 떼입니까? 양 떼, 염소 떼도 있는데.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겼던 짐승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에서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죠.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부정한 거예요. 거기다가 넣어서 몰살시켜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치라고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다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돼지에 넣어갖고 물에 다 죽여버려야 할 것들. 이사야서 41장 21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리가 가치라고 여기고 있고 힘이라고 여기고 있는 우상은 전부 신기루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우상들을 일거에 몰살시키시고 우리를 참 진리 앞에 서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진받은 자들을 우리가 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자꾸 강조해가지고 우리는 구원받고 또 어떤 단계를 거쳐야 제자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은 구원받자마자 제자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거나 병을 낫게 하신 후에 한 번도 나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자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서 얘기해라 그런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어디에 가서 전도합니까? 데가볼리. 데가라는 것은 십, 볼리라는 것은 폴리스. 그 데가볼리 이방 도시에 가서 전파해요. 거기에 전파하니 20절에 그 전파하니라는 그 단어가 캐리소라는 단어예요. 그 말이 설교하다, 전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전에 누구에겐가 이런 일을 맡기셨어요. 주님이. 마가복음 3장 14절 보세요.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자, 이 전도도 하며가 캐리소예요. 지금 이 광인이 거라사 광인이 제자들이 했던 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데가볼리에서.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똑같은 말이에요. 캐리소. 같은 단어라고요. 지금 이 거라사 광인에게 제자들에게 맡겼던 것을 그대로 맡기세요. 그는 지금 최초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형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갖고 있는 메시지라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무조건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물론 정말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자가 귀신이 있는 곳에 가면 귀신들이 물러나죠.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 믿으면 무조건 귀신 쫓아내고 두들겨 패면서 안수하면 그래갖고 죽은 사람이 한 트럭은 되잖아요. 자,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을 몰아내고 하시는 것은 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몰아내시고 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가복음 5장에 12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5장 25절 보세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생리현상이 아닌 지속적인 여자들의 자궁 출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학적인 용어로는 DUB라고 그러죠. Dysfunctional Uterine Bleeding이라고 그래요. 당시 철분이 함유된 비타민도 없었을 것이고 먹는 것도 부실한 시대에 12년 동안 계속해서 하혈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시체나 다름없는 여자예요. 엉금엉금 기어서 갔을 거예요. 그 여인은 많은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그 병은 더 중하해졌다 그러죠. 26절 보세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해졌던 차에 완전히 거지된 거예요. 병 고치려고. 당시에는 그 혈루증에 좋다는 그런 민간요법이 타조의 알을 갈아서 배옷에 넣고 다니면 낫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흰 암나귀의 똥에 들어있는 보리알을 가지고 다니면 낫는다 그랬대요. 근데 당시에 이 타조나 흰 암나귀는 도대체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가짜들도 사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돈도 다 썼어요. 의사들도 못 고쳐요. 못 고친다고 돈 안 받아요? 돈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들을 이렇게 많은 의원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마가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허사였고 병은 더 중하게 되었다라고 기억한 것은 지금 그 여자는 가장 최악의 상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게다가 레위기의 율법에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들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레위기 15장 6절 보십시오. 유출병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에 가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요, 문둥병자처럼 마을에서 함께 살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사력을 다해서 엉금엉금 기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에 가보면, 마태복음 9장 20절에 가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그러죠. 겉옷가가 어디냐 하면 겉옷의 맨 아래의 옷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입었던 겉옷은 그 이통 같은 옷 맨 아래에다가 옷수를 달았어요. 그 술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술, 옷술을 보면서 율법을 다시 상기하고 묵상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 옷술을 달았던 거예요. 그런데 한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아야 하는 그 한 부정한 여인이 엉금엉금 기어와서 그 율법을 딱 잡은 거예요. 그 여인은 그 율법에 정죄를 받아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신은 부정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거룩을 의지하여 살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을 그 여인이 갖고 율법을 딱 잡은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의 거룩이 나에게 오면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5장 30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그러죠. 보세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기록을 하죠. 그러면 예수님은 능력을 밤새 한 100% 이렇게 충전하고 계시다가 소경을 고치시면서 한 5%, 혈루증 2%, 안진뱅이 10%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왜 능력이 나갔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제 능력이 홀랑 날아가갖고 누구야?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디나미스,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메시아로서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어야 할 부정한 자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새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12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여인은 그 영광의 주님의 권세를 그 자리에서 본 거예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여자가 병이 났어요. 뛸 듯이 기뻐해야죠. 그러면요, 12회를 혈루증을 알았는데 그쳤다라는 것을 자기가 지각했다고 한다고요. 읽어보시면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어요. 무서워서. 이게 무슨 일이냔 말이에요. 병이 났는데 왜 부들부들 떨고 있냔 말이에요. 두려워서. 마가복음 5장 3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그러죠. 왜 펄펄 뛰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신적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죄인이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아까 백부장이 주여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이 여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경외감이 생겨야 되는 자들입니다. 겁대가리들이 없어져가지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무슨 자기 종으로 여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홀대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에요 오히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에게 주어질 새 생명, 구원의 이야기를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을 만나실 때 어디로 가시던 중이었죠?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야이로의 집으로 막 가던 중에 혈루증 걸린 여자가 와서 탁 잡은 거예요. 그러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은 뭐냐 말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막 가는 중에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딱 잡는 바람에 지체가 됐어요. 한시라도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지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와가지고 딸이 죽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는데 아직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미 나은 그 여인에게 왜 또다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이런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 여인에게도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조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야이로에게도 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6절에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한 번 더 강조하세요. 마가복음 5장 36절 보시면 그 딸이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는데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야이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어떻게 알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그랬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믿었어요 야이로가. 이분은 우리 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모시고 갔어요.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시련을 만나죠. 믿음이 그렇게 생겨서 어떻게 이 믿음이 자라나느냐? 시련을,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이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믿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가면 우리 딸이 날 거야. 12살 먹은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모시고 가는데 시련이 딱 닥쳤어요. 딸이 죽었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포자기죠. 뭐 절망이죠,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가져라 그런다니까요. 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역경과 믿음의 시련이 닥쳤을 때 여러분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때 요구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일부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 해놓고 100살까지 기다리셨는지 아십니까? 왜 한나의 태를 그렇게 오랫동안 닫아놓으셨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가장 밑바닥의 절망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결국은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그럼 사망을 이기는 데까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어질 그 사망 권세를 밟아 뭉개셨지만 여러분은 그 사망 권세를 뭉갤 수 있는 그 믿음까지 이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은 바로 그러한 시련과 믿음의 역경과 그런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자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믿고 갔더니 사망이 물러가고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그게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게 뭐가 이렇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천국에 갔다가 내려오는 게 그렇게 기뻐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 또 내려가란 말이에요? 이러고 내려와야지, 내려오려면은. 근데 내려온 사람들은 막 좋아 죽어요. 임사체험한 사람들 책 한번 읽어보세요. 좋아 죽어요, 막.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사람들이 막 좋아 죽어요, 살아났다고. 그게 진짜 천국을 본 사람들일까요? 그런 천국이면 안 가요, 저는요.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좋아 죽는 천국이라면 거길 왜 갑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이 낫고 그게 그렇게 신기하세요? 우리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거 그거보다 더 신기한 게 어디 있어요? 왜 다른 것을 신기해 하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왜 그것들을 쫓아다니냐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그 귀신을 쫓아주신 사건과 귀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그 사건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교 한 10편에 나누어서 할 걸 오늘 다 하는 거예요. 뚝뚝 넘어갔는데 가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왔더라. 또 귀신이 나간 거예요. 먼저 2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다라는 이런 대목이 나오죠.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요? 자, 지금 마가는 그런 표현을, 그런 단어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구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15절에 하나님은 숨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왜 하나님은 숨어서 이스라엘을 지킵니까? 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시편에도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즉사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기로 하셨죠. 성막 안에 숨어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참 불경한 표현이지만 다른 표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성막 안에 숨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로보니게 여인이 알아본 거예요. 마태복음의 병행 구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라는 걸 이 여자가 안 거죠. 그리고는 자기 딸에게 귀신 들린 자를 쫓아달라고 간청해요. 예수님께서 아주 매몰차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자, 이것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구속사의 진행상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설명하는 거지 유대인과 이방인을 지금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러죠.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유대인에게 가라 그러죠. 그거는 구속사의 진행상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진행시키시면서 유대인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교회를 설명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실패로 전체 인간의 실패를 보여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 없이 교회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 그게 구속사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어찌되었든 이스라엘 민족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라고 하시고 이방인을 개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럽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 이야기의 뜻이 뭡니까? 예수님, 그래도 당신은 모압의 룻과 여리고의 라합과 아람의 나아만을 고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떡 부스러기를 먹지 않았습니까? 떡은 누굽니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떡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죠. 예수께서 그 여인의 말대로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 그 여인을 숨기시는 거예요. 시편 27편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숨어 계신 주님 안으로 우리를 숨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안전한 것입니다. 그게 Union Christ, 그리스도와의 연합인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안에 숨겨진 자로서 당연히 예수님의 순환의 삶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했을 때 그 배반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순환받고 죽을까봐 겁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죠. 그걸 배반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예수님의 그 고난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 싫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계속 예수님을 배반하고 있는 분들이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 숨어 계신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숨어서 숨겨져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수로보니 여인의 딸의 기적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아시겠죠? 마가복음 7장 이제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뱉아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경계하사 아무에게라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계하실수록 저희가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그가 다 잘하였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청각을 상실한 자들이죠. 자, 이제 귀머거리와 벙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정리를 해서 복음을 설명해줘도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시죠. 아니 어떻게 그 말을 못 알아들어? 근데 못 알아들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다니까요. 진짜 이게 안 믿겨? 안 믿겨. 못 알아들어요. 타락한 자들은 그런 영적 귀머거리라는 것이죠. 스가랴서 7장 11절 보세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었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나니. 우리 이 시대의 이 왼수들도 이런 거 아니에요. 욕으로 여긴다니까요.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요. 게다가 죄인들은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말에는 어눌하다는 것이죠. 죄인들은요. 잠언 18장 21절 보십시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혀 조심하세요. 여러분의 혀로 여러분이 곧 멸망하게 됩니다. 정말 조심하세요. 이건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혀로 망하게 될 거예요. 이제 남욕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험담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귀에 손을 넣죠. 왜 손을 넣어요? 그냥 나라 그러면 되지. 자꾸 그리스도께서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를요. 죄인과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영적 귀머거리가 되고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바른다고요. 침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소경의 이야기에서도 봤지만 자기를 그의 혀에 연합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눌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병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라 말이죠. 그렇게 어눌한 혀가 풀리고 귀가 뚫린 사람들이 왜 여태 남 욕만 하고 있냐 말이에요. 왜? 그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혀가 풀렸다면서요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혀가 풀렸다면서요. 근데 모이기만 하면 왜 남욕하고 있냐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세요. 왜요? 그의 외로움과 고적함과 그의 고통에 예수님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적한 곳으로 끌고 가셔서 귀에 손을 넣고 침을 발라주시면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전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처럼 소경이 되시고 우리처럼 귀버거리가 되시고 우리처럼 어눌한 자가 되시고 우리처럼 문둥병자가 되셔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 결과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전체 사복음서 전체 기적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 한마디로 다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 복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건 우리가 외쳐야 될 비명이었다고요. 그 비명을 예수께서 질러주시고 우리가 살아난 십자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적은요.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을 요나의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배불러서 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표적을 행하셔놓고 너희가 표적을 본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진짜로 이야기하는 것을 너희는 이해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 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그 표적을 보지 못하면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그걸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거기서 예수를 찾아내지 못하는 건 다 불신자예요. 근데 왜 이렇게 신비주의가 판을 치냐 말이에요. 이 시대에. 왜 기복주의가 교회를 다 삼켜버렸냐 말이에요. 이사야서 35장 6절 보십시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사랑에 눕던 곳에 늪과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듯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시다.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클리어하시죠 이제?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적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적들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정확하게 밝히 계시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돼지고기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하는 여자가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여자들 다 부정한 거죠 여태. 그건 아니라고 하면서 그래서 부정한 거 부정하지 않은 게 이제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부정한 것이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근데 왜 이 시대에 기적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기적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안 믿어지니까 필요한 거죠. 예수를 더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요.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게 뭐 어떤데요? 암 걸려서 나은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신기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도움이 되든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기도원에서 암 걸려서 나니까 바로 전에 사귀던 정부를 찾아가더라니까요. 그 남자가 건강해지니까 힘이 솟는다 이거죠 이제. 다시 한번 가자.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왜 기적을 하나님이 동원하시겠냐고요 이제. 아니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쭉 한번 골라보세요. 그들이 뭘 갖고 와요? 이적을 갖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 성경을. 소문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추측이나 예감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이 살 길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생을 저에게만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12절 맨 앞으로 가서 12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거기다가 하나 더 넣으세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렇게. 다른 건 없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